예, 드디어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 수훈이 시작되는 첫 단추입니다. 5장부터 7장까지,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 설교 혹은 산상 수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4장 그 앞에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핵심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뭘 위해서 그러냐면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3년 동안, 그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이 끊임없이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결국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마태복음뿐만 아니고 사복음서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걸 가정고라고 그래요. 가정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런데 자, 오늘 그중에서 가르치시고 라는 말이 해당되는 거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뭘 가르치시는가, 누구에게 가르치시는 이야기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가르치신 것은 5절 1절에 보니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무리와 제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가? 무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면 무리와 제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앞에 4장 25절 말씀, 바로 5장 그 위에 4장 25절 말씀 봐보세요. 이제 어떤 사람이 무리라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했어요. 이 무리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니까 나도 좀 고쳐주시오, 나도 좀 고쳐주시오 하고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자, 그 위에 20절 말씀 봐보세요.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그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러면 따른다라는 말은 똑같아요. 제자나 무리나 따르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다르죠. 따르는 것은 동일한데 무리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좀 고쳐주시오, 고쳐주시오 하고 따르는 사람이 무리예요. 근데 제자는 버리는 사람이에요. 버리는 사람. 자, 그물을 버렸어요. 그물은 자기 생계수단이에요. 아버지와 또 배를 버렸어요. 배도 생계수단이에요.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로, 자기에게, 자기 속에 있는 내 안에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나를 내 안에 채워진 것을 버리는 사람,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면 자, 이 산상수훈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면 누구에게 가르치셨냐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이 제자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마 그렇게 나올 것입니다. 제자가 안 되고서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 도대체 이 말씀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마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대로 순종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이거구나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된다면 제자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런다면 아직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가까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더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 산상순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제자 수준 아니고 무리 수준 그냥 내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수준에 아직은 머물렀다. 그것도 뭐 나쁜 것은 아니죠. 그 무리에서 또 제자가 나오고 또 그 무리들이 이제 변화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나오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아직 그렇게 제자의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아 우리가 제자의 수준에 이르도록 이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보고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마치 이제 5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죠. 21장에서는 생명에 관한 법, 그다음 뭐 또 22장에서는 재산에 관한 법, 그리고 또 배상법, 절기에 관한 법을 23장 이렇게 쭉 주시는데 그 처음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띄워 주실래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장면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죠. 왜요? 이분이 그분이니까. 이분이 그분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구약시대 때 십계명을 주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신약에 이 팔복을 비롯한 산상수훈을 주실 때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상수훈은 그래서 제자에게 주셨다. 이 말은 우리가 그냥 호기심에 이끌린 무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꾼 제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로 주신 내용이다. 그중에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입니다. 팔복. 여러분 팔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 혹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회개의 과정이 팔복인 거예요. 그러면 이 팔복을 왜 주셨어요?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위해서 주셨어요. 율법도 왜 주셨냐?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해서 주셨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 규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전부 사실은 우리를 규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망령되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라.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팔복도 뭘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주시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 우리가 이거 꼭 지키면 살아야 돼 이렇게 안 지키고 살면은 우리는 어떻게 망할 것 같다 이런 그런 의식으로 주라고 그런 의식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복이라고 했어요. 복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복은 세상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하나님의 기준 삼아서 주시는 복이야. 아 이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거. 이 복을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가 아닌 것은 이 복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팔복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신명기 10장 13절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 행복은 언제 찾아오냐면 내 안에 내 것을 비우고 항복할 때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주님이 머물 곳이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아.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진짜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나를 비울 때에 우리의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뭘까요? 그냥 일반적인 물질의 가난함을 말하는 게 아니죠.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말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치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마태복음 9장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간절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그 만지는 그 마음, 수로보니게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무시당하고 그렇게 개치급 받았어도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딸이 고침 받을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 자기를 비우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이게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없는 풍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는 심령이 바로 가난한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세요.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네 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내 안에 나를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마치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주님을 갈급해하는 마음, 이게 심령의 가난합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 그 애통에 자신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고 자기 죄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고 또한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통감하는 마음, 이게 애통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기 자신에서 탄식하고 이 세상의 고통에 대해서 함께 통감하고 함께 울어줄 때에 위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온유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러면 이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는 그냥 성격이 물러터진 그냥 물렁물렁한 그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유는요, 온유라는 원래 그 의미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준마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야생마, 그냥 다듬어지지 않는 그 사람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듬어진 상태, 이게 온유예요. 세상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누구를 하나님이 지목하셨냐면 모세를 지명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뭐 성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고 때로는 막 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섭게 선포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온유했던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은 자기 형제들, 곧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시기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 누나 미리암이, 자기 형 아론이 너가 막 그러냐, 뭐 이렇게 또 너가 뭐 이 지금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하느냐, 뭐 이런 이것을 비롯해서 그 사실은 이제 모세가 동생이니까 좀 안육곱기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생마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길들여져. 그래서 이 세상의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함이. 이 글이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바로 자기만의 아직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기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사람,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는 사람, 이게 온유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의에 저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그랬어요. 자, 인간의 죄가 낳은 불의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갈망하며 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그래서 의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배부르게 채워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그 갈망을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긍휼이란 말이 뭘까요?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봐 주는 것. 이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긍휼은 뭐냐면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게 긍휼입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 이게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긍휼은 이해하겠는데 그럼 우리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 그냥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돌봐주는 것. 예,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게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렇게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 언약의 기초에서 변함없고 끊임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긍휼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씀을 구약에서도 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거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싶거든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성경은 주님은 줄곧 마음을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릎 지킬 만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해계도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을 어떻게 청결하게 할까요? 마음을 깨끗이 비우는 것, 아니면은 선을 행하는 것이 청결하게 할까요? 아니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할 때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에 비로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다 인정해 주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청결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깨끗해, 회개해야,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리가 어떤 마음입니까? 잠언 17장 9절에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씀하죠. 자, 우리 마음을 보겠습니다. 잠언 17, 아니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 마음이 어떤 사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회개하면 그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이에요. 그 깨끗해진 상태에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셔서는 절대 우리의 마음, 이 심히 부패하고 만물보다 부패하고 이 마음을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뭐 선행을 행하는 데서 깨끗하겠습니까? 많이 배워서 깨끗해지겠습니까? 안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아니고서는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여 거듭난 인생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가장 화평케 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팔복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이 이루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팔복이에요. 그러니 제자가 아니고서는 이 팔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싸우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간질 시키는 자가 아닙니다.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과 연결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일터에서도 그 사람이 필요한 게 피스메이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수된 관계를 연결해서 즐거워하는 사이가 되게 하셨어요. 뭘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케. 그래서 자기가 녹아지지 않고서는 이 화평케 하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지막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와 갈등, 배제와 차별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화평하고 그다음에 이와 같이 이 핍박을 이기며 이렇게 팔복을 그 복으로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로 말며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복을 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림 하나 떼어주세요. 예, 자, 이게 이제 애우는 예, 것이기도 하고, 자, 여기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눈으로 갑니다. 애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눈물을 흘릴 때 위로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온유는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입, 그러니까 우리의 성질 머리를 잘 다듬은 준마가 되게 하는 거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 말에서, 언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입니다. 자, 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자, 손으로 갔습니다. 손은 긍휼을 베푸는 것이죠.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이 여기는 받을 것이요. 그리고 자, 여기 오히려 마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회개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자, 한쪽 발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요. 심령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눈, 입, 온유한 자, 목,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손, 긍휼히 여기는 자, 배, 예, 이 심, 그 뭐죠? 그 마음이 청결한 자, 그리고 한쪽 발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이 여덟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여덟 가지를 한꺼번에 외울 수 있는데 뭐 여러분이 안 외워도 상관없습니다. 이 이제 팔복은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이 팔복입니다. 이 팔복은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윤리로 주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거든 이 팔복을 가지고 누리고 살라. 이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팔복의 사람이 되고 팔복의 삶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팔복의 사람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진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팔복의 사람으로 팔복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